로마서 전체를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서술적 내용이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소위 명령 섹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임페라티브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로마서를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솔직한 심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술을 설교할 때가 좀 더 쉽고, 이 12장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으로 반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매주마다 이 부분이 뭔지 몰라도 좀 전달하기가 더 부담스럽고 어렵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복음의 위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리어 아주 담대하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지 몰라도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짐을 지는 게 아닌가, 이걸 잘 전해야 될 텐데 과연 복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무겁고 더 마음에 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격려가 되고 용기를 얻고 이제 나가서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한번 힘껏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들이 생겨야 되는데, 과연 그랬나라는 질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종의 명령과 같은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 내용은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 또 격려받고 그냥 하나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참 행복과 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멋져지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5장 14절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톤이 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바울이 이 복음의 진술을 선포할 때나,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4장에 이 로마 교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하고 이것을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까지만 해도 마치 어른이 청년들에게 또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뭔가 거기에 굉장히 강한 그런 권위도 느껴지고 뭔가 굉장히 단호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진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훨씬 더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섹션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함을 인정해주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파트너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함께 서달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 로마서에 이런 면도 있구나,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앞서 바울이 진술한 이 복음의 내용, 이 로마서 전체가 바울이 로마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저들이 한 번도, 바울은 아직도 그들을 찾아간 적은 없거든요. 뭐 그들이 뭔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여기 그렇게 설명하죠.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복습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에게 리마인드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담대하게 썼다는 말은 그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곧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 안에서 사명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강한 어조로, 어떨 때는 좀 야단치는 것처럼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좀 강한 톤으로 당신들에게 나아갔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반면에 로마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비꼬는 말이 아니고요. 절대로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스스로 잘났어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 성도들에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거든요. 너무 귀한 일인데 여기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매사에 돌봐줘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는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일들을 배워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옷도 입혀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심지어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연마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나가 살아도 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챙겨줄 필요가 없이 너희는 어른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들이야. 대단한 칭찬이죠. 거기에다가 모든 지식이 찼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이 찼다.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너희의 마음속에 복음의 지식이 이미 풍성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자, 세 번째,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이 말이 진짜 재밌는 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저들이 서로 권할 수 있다라는 말 속에 이제 저들은 각자 개인 개인이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에게 복음의 역사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훌륭한 자리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서로 같이 해주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권하는 자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말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는 경고해주고 또는 이렇게 말로 좀 이렇게 뭔가 지식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한다 뭐 이 정도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권한다는 말이 뒤에 보면 30절에도 동일하게 우리말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 이 원래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 들어가 보면 같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이 14절에 쓰여져 있는 권한다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도 안 합니다. 이 단어가 누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사입니다. 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풀어나가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단어예요. 마음에 대한 단어. 자, 여러분. 요새 상담하게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제가 이제 관계가 있는 우리도 또 이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그 카운슬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다른 이런 그 이 세속적인 카운슬링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차이냐라고 들어가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카운슬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테릭 카운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누테릭. 왜 누테릭이라 그러냐면은 이건 마음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바뀐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 여러분 현대적 상담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쉐이핑하는 쪽에 많이 기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누테릭 카운슬링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비슷한 단어죠. 누테테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마음과 관련된 것을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성숙한 자들이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서로 각자라고 하기보단 상대를 내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나는 저 사람 마음속에 가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 안에 둔다 마음을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말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도수가 훨씬 세요. 이 말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 나도 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마음에 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좀 살벌하게 아무도 없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예? 누군가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들어가 있기를 바라요. 예. 부부가 같이 앉았다면 서로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당신 속에 들어가 있어? 아니면 없어? 여러분 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연애하는 감정처럼 내가 누구를 아주 막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냥 툭하면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내 마음은 그 사람으로 채워져 있구나.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무슨 물건을 보면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그 사람이 마음에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통 경험은 아니죠. 근데 바울사도가 이것이 복음적인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일단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그의 마음속에 우리를 넣어두셨습니다. 근데 그냥 뭉텅이로 넣어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무한하다, 그의 지식이 무한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성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의 다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어진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기쁨의 교회 교인 이렇게 하나로 묶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진 바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이 성경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내 손에 새겼다. 나는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단순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 무한한 마음 속에 그의 완전한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 마음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인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재하신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인지를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내재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이 죄성을 떨쳐내는 것이 정말 죽을 때까지 힘들다면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율법은 할 수 없어요. 무엇이 할 수 있을까? 에? 생명의 생명의 법이 이 Spirit of Life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복음이라는 관계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서로를 마음 안에 두고 있는 관계, 이것을 언약의 관계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깊숙이 느낄 수 있다면 사실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홀로 있는 것 같고 많은 경우에 누구도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 안 져줄 것 같고 어떨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나의 문제를 누가 헤아려 줄까?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마음속에 두시고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음까지 찾아와서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거든요. 이 말이 절대로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역동이 아니라 한 성도와 다른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 할 역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그럴 힘이 능히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렵다는 생각도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개별성,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내가 우리 교회를 다 사랑해야 돼. 도대체 그게 뭐지?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마음에 두어야 돼. 도대체 뭐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답겠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사회적인 관계에도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그렇게 무한하지 않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정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우리는 사랑해야 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부부간에 정말 살아오다 보니까 예전에 그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조금 식은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당연하죠. 사실 식은 건 아니고요. 다르게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오늘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교회 안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라면 더욱 좋겠지만 이러한 관계들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러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복음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바울사도가 이런 말씀을 로마교회에게 하면서 저는 이런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이 얘기가 내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서를 이 로마서를 당신들에게 쓴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 누구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씁니까? 결국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교회에게 당신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마음 쓰고 있고 나는 당신들에 대하여 관심 갖고 있고 나는 당신들에 대하여 마음에 이 뜨거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사명감이 일어나고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솟아오른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당신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이 펜 그리고 이 종이 뭐 그 당시에 종이는 아마 가죽이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좀 품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좀 담아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 바울사도가 적어도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일단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담아야 되니까. 서로를 알아야 담지 않겠어요? 바울이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자기의 이 삶의 미션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되게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일을 할 때마다 너무 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이 자랑이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신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느닷없이 바울이 그냥 창의적으로 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발견을 해보려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사야 66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 이사야 66장을 가보시면 재밌어요. 1049페이지예요. 이사야 66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18절부터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출발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탄식하듯이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쭉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소망에 찬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66장 여기 보면 일종의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66장이 끝이잖아요. 맨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겠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곳 다시스와 등등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오죠.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하리라.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하니 명성이라는 것은 이름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아주 저기 외딴 섬들에까지 그들을 보내서 나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자, 20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네, 한 절 더 읽게 제가.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 성도들을 불러 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릴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은 바울에게 무슨 마음을 주었죠? 예?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주의자요, 율법주의자요. 결국은 이방인에 대한 어떤 하트 이런 거 없어요. 처음 바울은 그랬어요. 근데 바울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다시 다 들춰보는 거예요. 과연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거라고 증거되어 있는가? 이것을 바울이 쭉 연구해 본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뭐였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율법 복음에 대한 모든 예고가 담겨져 있는데 바울이 그걸 찾은 거예요. 이사야 66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걸 찾고 나서 뭘 발견한 거죠? 아,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삼으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언어가 이 용어가 로마서 12장에 등장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다 맥이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바울은 그냥 느닷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 예언서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말 자랑하도록 만드는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나를 통하여 성령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역의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았잖아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그 모든 손길이, 주보 한 장을 나눠드리는 여러분의 그 행동이 그냥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너무 신이 나서요. 바울이 정말 기쁨으로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이 이방인 나라들에게 땅끝까지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채웠다라는 말이고요. 재밌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다른 사람이 간 곳은 내가 꼭 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직 복음이 가지 않은 곳. 이게 20세기의 선교 어떤 비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구절이 되었죠. 미전도 종족, 아직도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교적 개념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미션.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거기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행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좀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자세히 쓸 필요가 있을까? 22절 이후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스페인이다. 스페인이 어디입니까? 대서양이 있는 곳이잖아요. 대서양은 2000년 전에 땅끝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가려고 했다. 그것이 여전히 나의 마음이야. 그러나 지금 현재는 내게 더 급한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물질을 제가 들고 저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재물을 들고요, 돈을 들고, 상당한 재물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쓸 정도의 용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만한 돈이니까 갖고 가지 않았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가는데 그 긴 여정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업무를 다 마치게 되면 반드시 로마로 갈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렸다가 드디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어떤 행적에 대한 추적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노출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요, 저들에게, 이 로마 교회에게 자기의 선교적 사역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얘기겠죠.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 선교지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도 사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 일하는 것만도 힘든데 뭐 1년에 뭐 4번 적어도 코럴리 아니면 어떤 분들은 더 많이 계속해서 미션 편지를 씁니다. 초기 한국 선교를 했던 이 미국 선교사들이 남겨준 이 미션 레터리 참 대단하더라고요. 거의 매달 세세하게 자기가 한 그 모든 것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초기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유일한 자료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들이 써준 편지 어카운터빌리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나를 좀 이렇게 알고 계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방을 다 알린다는 것은 항상 편하진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휴가를 가면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 이 소셜 네트워크로 통하지 않습니까? 계속 찍어 올리고 계속 찍어 올리고 나중에 보면 아이들과 아이들이 통해서 어른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를 당장 다 실시간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지금 그만하면 안 되니? 라고 부탁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요 이 앱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서로 추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젊은 가정들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추적 장치를 실제로 갖고 함께 지내는 부부들이 많다 그래요. 전화 통해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자리에 혹시 추적 장치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되시나요?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아닌가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가정은 그것 때문에 싸움을 했다고. 이게 마치 무슨 신뢰의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따져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기계적이고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좀 인위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바울이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추적하세요가 아니고 바울이 정말 의도적으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생각을 당신 마음속에 좀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저들에게 알려주면서 정말 내 삶을 당신의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울이 저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도와달라. 어떻게 도와달라 그랬죠? 첫 번째는 중보해달래요. 기도로. 3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가면 거기에 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좀 있는데 그들로부터 내가 보호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가는데 그들이 이것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업무를 마친 후에 로마로 와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어떤 부탁을 했죠? 뭐 이미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은 드디어 로마로 왔을 때 저들의 환대를 받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좀 나를 환영해달라. 이거 사실 정말 중요한 말이지만 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예, 이른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와 좀 사귀고 싶다.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32절에 끝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지난주 초에 이번에 그 수양의 강사로 오시는 두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권은 또 이제 LA에서 우리 박일영 목사님이 오시지만 영어권은 일본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오십니다. 이분이 소레 인터내셔널 우리가 이사교회로 섬기고 있는 그 단체 파송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가족과 함께 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자, 이 조 선교사님이 미국에 올 텐데 지난 주 초에 선교사님이 아마 그 시간으로 한밤중에 저한테 텍스트를 보냈어요. 그 텍스트의 내용은 길진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 아픈 텍스트였어요.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지난번 제가 방문을 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몇 분들이 자기에게 아주 힘든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말이 이렇게 흘러다닌다는 걸 알게 되고, 젊은 사역자입니다. 젊은 교회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가 새벽 1시 반까지 대화를 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폐를 끼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덜컹했어요. 아이고 진짜 힘든가 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미국에. 제가 편지를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예. 사역 10년 차는 항상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말씀 나눕시다. 오셔서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좀 쉬셔야 할 것 같네요. 이 텍스트를 받고 나서 곧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이것만 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느껴지잖아요.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오면 이렇게 맞아줘야지. 여러분도 아마 만날 텐데 많이 사랑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서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를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습니다. 스페인으로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의 파송교회가 돼주세요. 이 파송해달라는 말은 뭐죠? 물질로 도와달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돈 문제로 비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크리스천 리더들은 모금도 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코이노니아, 동참이에요. 동참, 사랑의 동력. 이것을 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 교회에게 아주 퍼스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저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리고 심지어는 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탁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다고 느껴졌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일부 노출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현 세대를 들여다보면 아이러니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그러는데 동시에 요새 일반적인 이 소위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걸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는 걸 보면 이 시대 속에는 굉장히 깊숙한 모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 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한 공허감을 준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관계가 공허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습니다. 서로 무난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서로 권면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서로를 마음에 둔다는 것은 조금 뭔지 몰라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채워짐을 받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서로 함께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관계의 그 기본적인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셨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도록, 우리를 기계처럼 부리도록,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이 종말적인 모습은 주님의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래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하나님의 그 관계적 조화 속에, 존재적 조화 속에 우리가 자리를 잡는 거래요. 주님과 사귀는 거래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삼위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심을 받은 그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께 순종을 드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그 성령을 내어주시고, 내어주신 성령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서큘레이션,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또 돌려받고 하는, 이 주고받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적 모습이라면 이 존재적 모습 그대로 우리를 형상 닮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적 거룩한 공동체 속에, 이 교제 속에 너희도 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치달았어요? 과연 난 뭘 위해 지금 살고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가 가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떨 때 좀 지칠 때, 어떨 때 뭔가 좀 공허할 때, 어떨 때 마음이 좀 싸할 때,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사역을 하고 있지? 월급 받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 내가 그래도 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나? 내가 그래도 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가져도, 예? 그토록 원했던, 내가 이 정도의 부를 누리고, 예? 이 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내가 이 정도의 나름대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싶은데, 예? 뭐 괜찮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선뜻 네라고 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이 정말 나만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종말의 현장에 완전히 모든 것을 성취하실 때, 그때가 되면 정말 체험받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체험받는 그 순간이 어떨 것인지 저는 여전히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100%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좀 갖다가 넣어야 될까요? 오랫동안 잊혀진 일이라면, 마음에 담는 일이 좀 잊혀진 일이었다면, 아이들도 다 성장하고 나니까 각각 자기 길로 가요. 그죠? 바빠요. 너무 바빠요. 함께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줌 미팅 하자. 패밀리 줌 미팅. 몇 번 했어요. 그거 좀 괜찮더라고요.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요구해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왜? 서로를 마음에 둬야 돼요. 서로를 마음에 둬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숙제로 여러분 드립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시대. 어떨 때는 이것이 짝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 내가 당신을 내 마음에 두고 싶고, 바울이 한 것처럼 나를 좀 당신 마음에 넣어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여러분의 가정 안이든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이 조금이나마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